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으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지극히 작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며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저희는 삶의 가장 우선된 자리를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저희 욕심을 채우는 이 땅의 일에만 치심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고쳐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흥함이나 쇠함이 저희 자존감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저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곧 있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용기 있게 하시며 따뜻한 가슴을 갖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의 리더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북한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독재와 억압이 사라지고 평화 가운데 예배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십시오. 세우신 교육자님들에게 힘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귀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진정 은혜로 깨달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뵙고 싶습니다. 저희를 꼭 만나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손과 발이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아도나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새로운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 설 때에 이 예배가 묻어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낸 그 삶이 묻어난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 일행의 빌립보 사역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사도행전 16장은 40절에서 간이라는 동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사역을 끝내고 빌립보를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동사가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가 있는 유럽 대륙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했음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1절에는 바울 일행이 우리, 즉 1인칭 복수형 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찾아갈 때에는 1인칭 복수형이었는데 빌립보를 떠날 때는 3인칭 복수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때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합쳐서 총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찾아간 바울 일행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을 포함해서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끝낸 뒤에 빌립보를 떠날 때에는 비록 소수일망정 초신자인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누가 홀로 빌립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가는 바울 일행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 자신이 빠져있기에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본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356년에 그곳을 정복한 마게도냐의 빌립 2세가 그곳의 지리적,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알아보고 거대한 도시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그 빌립 2세의 아들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주전 167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고 주전 146년에 데살로니카를 행정수도로 하는 마게도냐주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른 뒤에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에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을 주전 42년 빌립보의 간지테스 계곡에서 격파합니다. 그 뒤에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퇴역 군인들을 대거 빌립보에 이주 정착시키면서 빌립보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방문할 때의 빌립보는 로마 제국 내에서 주요 도시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빌립보는 그때로부터 천년이 지나 빌립보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빌립보를 처음 찾아갔던 것은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한 달 전인 2005년 6월 달이었습니다. 잘 발굴되어 있는 빌립보 유적지는 2000년 전 빌립보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폐허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가 방문했을 당시에 위용을 자랑하고 있던 신전들에서부터 빌립보 방문 이후 로마 제국의 복음화로 그곳에 세워졌던 많은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둥이나 주춧돌처럼 흔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는 시기적으로 피크 시즌이 아니었고 또 시간이 오전 이른 시간이었기에 그 거대한 빌립보 유적지에 외부 관광객은 제 일행 네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하지만 인적이 끊어진 텅 빈 빌립보 유적지는 괴기할 정도로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유적지를 다 둘러보고 나오려는데 출구 근처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인부 3명의 제초기 모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초기에 의해 잘려진 풀잎들이 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춤을 추듯이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방금 보았던 유적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치고 폐허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폐허의 땅, 죽음의 땅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서 풀들은 여전히 생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똥똥거리면서 살아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화해버리고 사람이 자기 손으로 아무리 웅대한 것을 쌓아 올려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인간은 실은 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포기의 풀이 천년만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풀도 반드시 마르고 죽습니다. 단지 새 풀들이 계속 그 자리를 대신해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인간도,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자연의 풀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유적지 출구에서 제초 작업하는 인부들의 제초기에서 울려 퍼지던 모터 소리는 제게는 단순한 기계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때 웅대했지만 지금은 폐허로 변해버린 빌립보 유적지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2000년 전에 바울 일행이 찾아갔던 그 거대한 빌립보가 폐허의 땅, 죽음의 땅으로 변모하고 그 빌립보를 찾아갔던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바울이 영원한 사도로 존중받는 것은 그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덧붙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절은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 주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 일행 가운데에 빌립보에 홀로 남게 된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암비볼리로 갔습니다. 암비볼리에는 바울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를 그냥 거쳐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에서 또다시 서남쪽으로 47km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따지자면 아볼로니아는 107km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아볼로니아에는 바울 강단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그 바위 언덕이 바울 강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볼로니아를 방문했던 바울이 바로 그 바위 언덕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 언덕 옆에는 1000년도 더 되었다는 거대한 고목이 있는데 그 고목의 그늘이 바위 동산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2000년 전 그 바위 동산 위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미풍처럼 흘러나왔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작은 바위 동산 아래쪽에는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이 새겨진 동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볼로니아의 바위 언덕 앞에서 이 구절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울이 대체 어떤 상태에서 빌립보를 출발했습니까? 바울은 억울한 모함으로 옷을 벗기운 채 심한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방에 투옥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하 감방에서 한밤중이 이르기까지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한밤중에 감옥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뒤에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한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셈입니다. 날이 밝자 정식 재판도 없이 부당한 짓을 자행했던 빌립보의 행정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추록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한 다음 남아있던 두 명의 일행 가운데에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있게 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를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의 몸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맞은 심한 태형으로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치료와 휴양을 위한 쉼을 택하는 대신에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까지 107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온 몸이 상처투성이인 바울과 실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루에 25km씩을 걸었다 할지라도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나흘 길이 넘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 아볼로니아의 바위 언덕에 당도한 바울은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쉴 틈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아볼로니아를 떠나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듯 강 행군을 감행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반 전에 아볼로니아의 바위 언덕 아래쪽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새겨진 동판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던 것은 나흘 길을 걸어 지칠 대로 지친 상처투성이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바위 언덕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심정이 제 마음을 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또다시 서쪽으로 57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걸어서 이틀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따지자면 데살로니가는 걸어서 엿새 길인 셈이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니아 주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로서 주전 316년에 마게도니아의 빌립 2세의 사위였던 카산데라가 창건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명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럴 때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찾았을 때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음을 일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회당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회당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회당 가운데의 한 회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빌립보와는 달리 데살로니가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이 계속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그들에게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회당으로 유대인들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관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오도스는 습관 들게 한다는 동사 에도의 완료 분사형으로서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에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찾아간 새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가장 손쉽게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바울은 그곳에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세 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평소 습관은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평소 습관은 유대인 회당이든 어디에든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던 핵심 내용을 본문 3절이 전해줍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마디로 바울의 평소 습관은 유대인 회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 어디에 가든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빌립보를 떠날 무렵부터 본문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적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심한 태형을 맨몸에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시 루디아의 집을 거쳐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필립보를 떠나 다시 전도여행에 오른 것.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나흘 길을 걸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쉴 틈도 없이 바위 언덕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곧장 데살로니가로 떠나간 것.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몸으로 세 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은 바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온 몸에 습관으로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1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저 지대인 버가에 이르렀을 때 풍토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여행을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지대의 풍토병을 이길 수 있게끔 험산 줄령의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든지 쓰러져서 꼼짝도 않는 바울을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할 정도로 많은 돌을 맞았다면 바울의 온 몸은 돌에 터지고 찢어져서 피투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고 일어선 바울은 날이 새자마자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1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 치료받지도 못한 몸으로 엿새 길을 걸어 더베에 이른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바울의 몸에 배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결코 우연히 혹은 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안일의 나태함 속에 안주하려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살려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매일 날마다 반복된 그 훈련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습관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쫓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주님을 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기분 내킬 때에만 수반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습관이고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삶으로 체질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목전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는 살고 싶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살고 싶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살고 싶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습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된 에토의 명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습관이 감람산을 찾는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지니고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처절한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기 때문에 슬슬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가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목회는 슬슬 하는 것이 좋다고 목사에게 권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라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마라톤 선수들을 모독하는 분들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슬슬 뛰는 선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라톤 경주에서 슬슬 뛰고도 입상하는 선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 전 구간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저처럼 다른박질이 느린 사람이 잠시 동안 전력을 다해서 뛰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라톤 선수들은 평소에도 매일 상당한 거리를 달리기를 반복합니다. 마라톤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질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음이 습관이 된 사람만 더 이상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은지, 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뒤늦게 늘 후회하기만 하는지 그 까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습관인데 내게는 아직 그 습관이 배어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끔 스스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귀한 인생을 무의미하게 흩날려 온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게 해 주십시오. 자기 안일의 나태함에 빠지려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지게 해 주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42.195km 전 구간을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리듯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초지일관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유언이 우리 모두의 유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